오늘 본문은 12장 마지막에다가 13장 1, 2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1, 2, 3 대지로 따라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13장 1, 2절은 성전 파괴이고 12장 35, 36, 37절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주라는 내용이고요. 12장 38절에서 44절은 과부와 서기관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데요. 그러나 에벤, 돌이지요. 돌과 비슷한 발은 벤, 아들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될 운명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혈육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다윗의 주인, The Lord가 되십니다. 세 번째 대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에 의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라는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나 돌 위에, 아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3장 1, 2절이지요. 건물들 복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궁궐이나 대궐이나 망대, 성문들일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마가는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를 보며 주후 70년 직후 마가복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거나 한국전쟁의 포격으로 만신창이 서울처럼 성전 파괴는 백여만 명 살상이 동반된 유대인 역사의 참극입니다. 다만 80년 앞서, 그러니까 주후 30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기준으로 삼아 예언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70년이면 사도 바울도 순교한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의 활약은 주후 40에서 50, 60년대였으니까요.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서머나, 뭐 고린도, 두아디라, 비시디아, 아테네, 데살로니카 등 성경의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이 선교했죠. 바울이 그리고 본부 예루살렘 교회를 오가면서 이방 교회를 인가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후 70년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져 콩가루가 된 이면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사라졌죠. 유대교도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마저도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13장 1, 2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돌 위에 돌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도 사라지게 된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교회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교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후 30년 말씀이 아니라 주후 70년용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70년대 독자를 상대로 쓴 글이요. 묵시나 예언이 아니라 70년대 현재 인내하며 고통받는 동족 크리스찬을 위해서 위로와 희망의 글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기초인 교회, 반석인 교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공간적으로 사라진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 혁명을 꿈꾸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은 누구며 이방인은 누구란 말인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파괴 잿더미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마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흔적 없이 사라진 폐허를 겹쳐서 보며 마가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암울한 역사를 헤쳐가게 하는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주십니다. 부활을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정도의 현재 삶의 연장으로 보던 당시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 혼인제도가 저 세상 혼인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아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현재 삶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글쓰기 시점 주후 70년, 잿더미 예루살렘, 참혹한 지난 세월이지만 우리 온 이스라엘 민족이 생생하게 기억할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분, 영원히 기억될 분 누구십니까? 네, 4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는 과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 기독교가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할 일이 뭘까요? 이 땅의 최대의 원수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교회가 로마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세련된 마무리로 빈무덤이라는 표현으로 마가복음을 끝냅니다. 그 빈무덤의 실체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적 맥락에서 마가는 글 쓰는 중인데요. 부활 이후의 세상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현재 이 폐허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12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예수님은 혈육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주인 the Lord 되십니다. 폐허가 된 성전 그림과 예수님 당시 파괴되지 않았던 성전을 상상하며 본문을 읽으시라고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성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꺼낸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떠도는 말이었겠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대명사 나, 너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여호와, 너는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 다윗의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 여호와가 너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설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떠도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불렀고 내가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상전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짜장면 짬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케이스는 제가 짜장면은 싫어요 말해놓고 돌아서서 장로님에게 짜장면이 좋아요 라고 하면 저는 황 목사는 스스로 저에게 모순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제가 이전에는 짜장면 싫어요 했지만 이제는 짜장면이 맛있어요, 좋아요 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에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짜장면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짜장면 싫어요 했는데 옆에 장로님이 짜장면 좋아요 라고 하면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님과 저와는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서기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자손이 아니라 상전이라는 예수님의 말, 이것도 역시 옳은 진술입니다. 나는 짜장면 좋아했지만 지금은 짬뽕을 좋아해 하는 이번 경우라 나는 짜장면, 장로님은 짬뽕 좋아해 하는 좋아해요라는 3번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을 고집 피우면 매우 곤란하게 되죠. 짜장면 좋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짬뽕을 좋아하면 이거는 스스로 그 꼬인 문제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인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밧세바를 가로챈 파렘치한 군주가 다윗인 것 아시죠? 정치적으로 사울과 압살롬과 수많은 대적들과 밀고 당기는 밀당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지킨 다윗 왕 아닙니까? 나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초월하는 로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가 지금 보고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다윗이 지은 것과 같은 새로운 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과 같은 새로운 성전 지어랴? No thank you입니다. 그런 짓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던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no thank you라는 것이죠. 로마를 쳐서 무장봉기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도 no thank you입니다. 실제 그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칼막스가 공산주의가 그렇죠. 초기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건전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공감까지 얻었던 공산주의 말입니다. 일제 치하나 또는 해방 후 좌익 사상에 어지간한 한국 지식인들도 모두 공산주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좋아했었더랬습니다. 우리 인류는 혁명으로 세상을 약간 바꾸긴 했을지는 몰라도 유토피아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그런 방식은 노 땡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착취하는 세력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 예수 너도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을 한번 무너뜨려봐 라고 주문할 때 우리 예수님은 No thank you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육의 자손은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왕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그런 식으로 무력으로, 기적으로, 요술로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자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예루살렘을 죽여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 이스라엘의 전통, 전성을 없애야 해요. 성전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로챈 다윗, 온갖 사치와 약탈과 학대와 거짓말의 대명사 솔로몬, 이런 왕들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 통째로 부정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 결론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이 삼킨다는 말은 consume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소비한다는 말인데 eat up이라는 뜻입니다. 그 서기관에 의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라는 뜻입니다. 당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독점했죠. 누구든지 지성소에 범접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은 지성소에 출입을 마구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다윗의 자손 스타일로 성전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깎아내리는 듯한 예수님의 그 발언을 아주 즐겁게 들었다고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진원지가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8가지의 복과 8가지의 화가 있어요. 여기에 화 이슬진저의 대상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으로 밥벌이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걸씨의 명인이에요. 한국어로 치면 캘리그래퍼라는 뜻이죠. 캘리그라피 아티스트라는 뜻이죠. 요즘 같은 데스빵 일감으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38, 39, 40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긴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는 사람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컨슈밍 하는 사람들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죠. 이 형식적인 형식주의, 한국의 사이비 목사들과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더 크고 엄한 벌을 받겠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성전 엘리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대놓고 몰아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형식주의를 초월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가는 사람입니다. 소원을 빌러 갑니다. 그러나 가려면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삼킴 당하는, 컨수밍 당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전 재산이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 뿐입니다. 데나리온 언전을 기억하십니까?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의 32배이라고 합니다.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 요즘으로 치면 최저임금 시간당 16불, 하루 128불 버는데요. 그것을 계산하면 두 렙돈은 요새 4불밖에 안 됩니다. 맥도날드 빅맥 하나 살수 없는 돈입니다. 이때 예수님 일행이 이 과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전들에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과부 여인이 렙돈 둘 로마 동전을 딸랑 떨어뜨리는 소리를 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다 털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코멘트 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체를 바친 여인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바쳤습니다. 삶의 모두를 바쳤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과부이고, 과부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갈릴리에서 왔어. 가진 것도 없어. 렙돈 둘 가진 과부의 수준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저 과부가 투척한 생활비 전부처럼 내삶 전체를 성전에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두를 성전에 바친다는 점에서 과부나 예수님이나 같습니다. 과부에게 렙돈 둘은 인생 전체이듯 예수님이 성전 때문에 십자가의 목숨,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 있는 힘을 다해서 렙돈 둘을 성전에 바친 과부. 본질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부 렙돈 둘 가지고 헌금 설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헌금 설교 텍스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을 말할 때 현재 삶의 연장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결혼의 연장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전혀 새로운 통치 체계 안에 들어감,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 폭판이 예루살렘 죽이기니 이런 저 랭귀지를 언어를 제가 참 과격하게 썼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가 보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다. 나 그리스도는 다윗이 섬겨야 할 주인이다. The Lord다. 어떻게 예수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의 자손이냐? 조선의 선조와 고종의 자손이냐? No, thank you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런 왕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더니 나라 팔아먹은 왕들을 흉내내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에게 힘을 줘봐야 나라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렙돈 둘을 성전에 바치고 나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성전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악한 지도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민중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죽여야죠. 예루살렘은 무화과 저주처럼 망했다라는 것이죠. 망해라는 것이죠. 성전을 폭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 전성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던져서 성전을 위하여 파괴하시고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